세무업계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물가연동소득세제가 대표적인 야당세라고 별명을 붙여요.
그게
왜냐하면
무슨 말이야?
야당일 때는 주장하고 딱 정부가 집권하거나 그러면은 세수가 좀 부족하네? 그러면서 약간 꼭뭐 지금 집권당 아니면 그전 집권당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서로
똑같았다.
똑같다. 야당일 땐 주장하다가 여당이 딱 되면 신중해지는 대표적인 야당세다.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오늘은 세금 소득세 얘기 좀 해볼 건데, 소득세 뭐 저도 직장인, 백 기자님도 직장인, 다 직장인이니까 관심들이 높은 건데, 조금 소득세 관련해서 변화 가능성이 조금 있는 모양입니다. 좀 배워보겠습니다. 백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종훈입니다.
소득세 뭐다 내는 건데, 소득세와 관련된 국회에서 좀 변화된 법안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다. 막 그런 뉴스인 것 같습니다.
일단 내 월급, 물가와 관련된 내 월급, 내 세금 문제이기 때문에 세금 딱딱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아유, 소득세 진짜 중요하죠. 맨날
올해
세금
하반기에
내잖아요.
소득세의 어떤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슬라이드 첫 화면 보시면 제가 부끄럽지만 이제 급여 명세서입니다.
어머.
숫자는 좀 가리긴 했는데
예.
여기 보면 제 이름 써 있죠? 그리고
예.
언더스탠딩 급여 명세서고요.
예.
상징적으로 보여드리려는 건 이겁니다. 소득세. 지금 2024년 4월 거를 제가 또 찾아봤죠.
예.
그리고 1년 전인 2025년 4월 거, 그리고 이제 올해 4월 건데 소득세가 숫자는 가렸습니다만 꽤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내 월급은 사장님이 계시긴 하지만 내
예.
월급은 이런데
그대로인데 왜 세금만 더
소득세는 왜
오냐?
이렇게 오르지라는 생각을 저와 같은 생각을 왜냐하면 직장인들이 자동 계산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열심히 안 보거든요. 소득세
예.
명세서. 근데 왜 그렇지라고 보는 와중에 이런 기사와 함께
네.
법안 개정 법안들이 나온다고 해서 아이템을 가져왔고요.
예.
월급이 3% 오를 때 세금은 9%나 늘 수가 있다라는 한국경제인협회의 어떤 분석 자료를 기사화한 거고요.
예.
그리고 이런 거에 근거해서 여야 정치인들이 소득세를 좀 물가와 연동해서 좀 제대로 매겨보자. 좀 많이 매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임금도 평균 보통 오르는데,
네.
임금이 오르는 것보다 오른 것만큼 소득세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올라간다. 그건 뭐 누진세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오늘 얘기의 핵심이기도 한데, 좀
예.
건너뛰어서, 요걸 보시면은 기본 설명을 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득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가로축은 이제 소득이고요. 연간 소득.
예.
뭐, 1,400만 원, 5천만 원, 8,800만 원, 1억 5천만 원, 이렇게 구간이 정해져 있고,
예.
요 구간에 해당되는 세율이 아래쪽에는 좀 작고 6%, 위로 올라갈수록 좀
높죠.
높게 커지는
야.
누진세 제도로 소득세가 돼 있습니다.
연봉 10억짜리 세율도 있구나. 10억을
네,
계산한.
10억
야.
초과 구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는 뭐냐면, 이 물가하고 연동하지 않으면 이 과세표준이라는 거는 소득세법에 그냥 정해져 있거든요, 정액으로.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의 어떤 연봉이다라고 하면 1,400만 원까지는 6% 세율 적용받고, 1,4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는 15% 적용받아서, 요 직사각형 두개 더한 만큼 세금을 내는 거예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5,200만 원 올랐다고 할 때는, 물가가 올라서 그냥 연봉을 살짝 올려준 건데, 보전해준 건데, 세금은 이 과표 구간이 정액으로 딱 멈춰져 있으니까, 더 높은 세율, 24% 쪽에 요 직사각형이 새로 생긴다는 거고요. 그래서 5천만 원일 때 세금보다 5,200만 원일 때 세금이 당연히 늘겠죠.
예.
액수가 느니까 느는데 그거보다 이 높은 누진세 때문에 더 많은 면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금이 늘어난다. 이게 문제 아니냐라는 게 오늘 아이템의 문제 의식이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예를 들면 소득이 늘어나면 세율이 달라지니까 뭐 내가 원래 15% 구간에 있다가 뭐24% 구간 넘어갔어. 그럼 세금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데 예를 들면 그 사이에서 3%가 는 거는 연봉이 는게 아니고 물가 상승률이랑 똑같이 된 거라서 사실 하나도 오른 게 아닌데 그런데 그 과세 표준이 그대로 있어서 내가 물가상승률만큼 오른 건데도 세금을 사실 더 낸다. 그러면 나는 물가상승률은 사실 똔똔이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세금만 더 내는 셈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죠?
그런 문제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저 기준도 물가상승률만큼 같이 조금씩 움직여야지. 가만히 있으면 나만 그냥 저절로 뒤로 가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컨셉입니다. 아. 근데 지금 말로 그리고 또 그래프로 열심히 설명드렸지만 덜 다가오실 수 있어서
예.
요걸로 하면 약간 더 이해가 쉽더라고요. 제가 네. 세무 교수들하고 여러 차례 통화를 하고 그래프도 보여주면서 통화를 한 건데 연봉 8,800만 원 여기에 걸리는 요 과세 표준 규정에 걸리는 어떤 대기업 차장, 팀장 A씨가 있다고 할 때
예.
예를 들어서 연봉이 8,800만 원이었는데 물가가 3.4% 올랐어요.
예.
그러면은 실질적인 구매력, 내가 물건을 사거나 뭐 서비스를 이용한 구매력은 떨어지게 되는 거라서 직장에서 보통 요 물가 상승률만큼 3.4% 한 뭐 대략 한 300만 원 올려줍니다.
보통 그래야 예, 제자리에 있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우리 직장인들 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네. 9,100만 원이 이제 됩니다. 다음 해.
예.
거기까지는 좋은데 9,100만 원이 되니까 이 과세 표준액이 8,800만 원에 딱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 넘는 300만 원에 대해서는 기존의 세율이 아니라 35%의 세율을 적용받게 돼서 세금이 105만 원 늘어나요. 그래서 다시 요약하면 물가가 오른다 그래서 월급을 물가만큼만 올려줬는데 세금은 높은 누진세 적용 구간에 들어가면서 세금이 더 많이 매겨지는 효과가 있다.
아.
이 모든 원인은 이제 안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요 과세 표준이 몇 년째 지금 사실상 아주 조금 조정된 것 빼고는 2008년부터 18년째 지금 큰 틀에서는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과세 표준액이. 이 기둥이 안 움직이니까 이 우리의 물가 반영한 월급은 오른쪽으로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이 말뚝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점점 높은 세율의 구간의 적용이 면적이 늘어난다. 그래서 이런 요 면적만큼의 세금, 요 세금이 더 매겨지는 게 문제다라는 게 문제 의식입니다.
아,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네. 야 세율도 따라 올라가야 내가 번 만큼 세금을 내는 거지.
네.
물가 상승률만큼 보통 임금은 인상되는데 네. 세율 기준은 그대로니까 내가 올라가면 뭐하냐 세금은 그만큼 더 내는데 네. 이런 컨셉이군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뭐 자료에도 있지만 월급이 3% 오르는데 뭐
10%
세금이
낸다.
9% 더 오른다든지 그런 일이 있는 거고
야.
이게 다가오려면 소득세법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55조에 이 제가 그래프로 알기 쉽게 정리한 게 좀 어려운 말로 정리된 게 이 표인데
예.
보면은 이 숫자가 그대로인 거예요. 몇 년째 18년째 그대로인 거죠. 다만 3년 전에 아주 소액 구간 저 1400만 원 과세표준 말뚝을 원래는 1200만 원에 살짝 조정하긴 했어요.
네.
근데 그 조정이 몇 년 만에 되고 그 조정 속도가 느려서 물가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 그래프 물가가 오른쪽으로 올라서 월급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속도에 비하면 이 말뚝이 옮겨지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말씀은 네. 예를 들면 작년에 뭐 하여튼 물가 상승률이 3%예요. 그래서 네. 회사에서 3% 임금 인상 해줬어.
네.
아니 그래도 물가만큼 올랐으니까 세이프는 했네. 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네.
세금 더 내니까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네,
세금을 누진세로
더 많이 내니까 네,
해당되는 면적이 더 커지면서 세금은 더 내는 효과가 된다.
그럼 사장님 3%로는 택도 없습니다. 요거 감안하면 9%는 올려주셔야 제가 약간 비슷하게 똔똔 됩니다.
네.
그런 말이네요?
네, 그런 주장을 이 아이템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 네. 이런 증상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국내에서 다 부르는 말이 있어요. 아. 그림자 증세, 뭐 사실상 증세, 아니면 뭐 영어로는 인플레이션 텍스, 브라켓, 뭐 크립 이런 예. 것들 예. 여러 가지 영어 표현을 쓰는데 물가 상승에 인해서 소득을 물가만큼 보존해주면 정액 과세 표준을 넘어가면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지금 우리가 계속 설명한 이 현상을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림자 증세다. 뭐.
가만히 있어도 정부는
예.
임금은 자꾸 올라가는데 기준은 그대로니까 자꾸 넘어가네. 이놈도 넘어가, 저놈도 넘어가. 그래서 세금을 더 많이 걷게 된다.
예, 예.
정부 입장에서는. 예.
이게 이론적인 뿐만 아니라 실제 수치로도 보면 전체 세수 중에서 우리 직장인들이 근로소득세로 내는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말고 딱 일하는 근로소득세만 내는 비중이 지금 작년에 18.3%가 됐어요.
네.
금액으로는 한 68조 4천억 정도 됐는데 이게 최대치로 지금 올라와 있고
예.
법인세 84조, 부가세 79조 다음에 3위 정도 됩니다. 근로소득세만 했을 때.
예.
종합소득세 합치면 뭐 당연히 30%대고요. 그래서 이 비중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느냐. 그래서 이걸 뭔가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라는 문제의식으로 개정법안들이 나오고 있다.
점점 더 높은 세율로 자꾸 사람들이 세금을 내니까 네. 근로소득세를 점점 더 많이 낸다. 네, 더 빠른 많아. 속도로 더 많이 낸다.
네, 그래서 이게 학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도 1년 전인데요. 이 예. SNS에 말은 약간 어렵게 쓰셨는데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안 올라도 누진제 때문에 세금이 늘어난다. 우리가 예. 계속 하던 얘기죠. 예. 그래서 월급쟁이는 사실상 증세행운데 이건 고칠 문제가 아닌가라고 1년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때는 당대표였습니다. 대선 후보 되기 직전인데 예. 그래서 이런 SNS 글을 올렸고 이 글을 뭐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뭐 임강현 현 국세청장인데 그때는 그냥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재정경제위 국회의원이었는데 토론회를 열었어요. 예. 물가 연동 소득세제를 검토해보면 어떠냐라는 토론회를 그때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이 SNS 이후에 토론회를 하기도 했고요. 예. 그 영향으로 여기 보면 지금 국힘만 아니라 민주당도 박범계 의원도 그렇고 소득세를 물가 연동하는 방안을 발의를 했던 거죠. 그래서 보면 뒤쪽에 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를 소개시켜드리면 예. 뭐 생각보다는 간단합니다. 지금 있는 8단계 이 구분에 예. 물가 조정 개수를 곱해서 과표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살짝 물가 반영해서 이동시키자.
자동으로 꼴대를 조금씩 옮기는 걸로 예, 물가 예. 반영해서 조금씩 옆으로 옮겨보자. 예.
다만 세율은 그대로 둔다. 안 고친다라는 이런 개념의 법안들이 그냥 경쟁적으로 지금 나왔고 최근에도 김매 의원, 이인선 의원, 조금 전에는 박범계 의원, 예. 여야 의원들이 내고 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혹시 물론 부동산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제일 이슈긴 한데 예. 장특 공제 개편 말고도 이 소득세 물가 연동도 올해 하반기에 법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발의됐기 때문에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물가 상승만큼 올라가는 거는 네. 하나도 안 올라가는 셈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세율도 물가 상승을 감안해서 조금씩 꼴대를 옮겨줘야 그게 폐허한 거지. 네. 안 옮기면 네 몰래 증세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렇고 그러니까 이름도 아까도 그냥... 말씀하셨듯이 그림자 증세.
난 모르겠어.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증세 효과가 있으니까. 네,
저절로 세율을 안 건드려도 과세표준이 꼴대라는 아주 좋은 비유를 하셨는데 꼴대가 안 움직이니까 점점 물가 때문에 밀려 올라가서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쳐보자라는 개정 법안이 본물처럼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다만 이제 뭐 모든 일이 그렇듯이 신중론도 있긴 해요.
정부는 싫겠죠. 세금, 네, 정부는 세금 줄어들 거 봐.
뭐. 예, 지금도 물론 뭐 반도체 특별 세수라는 조금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예. 만성적인 세수 부족이 있는데 이거를 꼭 해야 되나? 그래야 될까라는 신중론이 정부 뭐 재정경제부나 이런 쪽에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뒤쪽에 자세히 소개시켜 드릴 텐데 덜 거치는 효과 만약 꼴대를 옮긴다면 물가를 반영 옮긴다면 세금이 어떻게 보면 정상화라고 할 수도 있고 예. 어떻게 보면 덜 거쳤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
아니 그건 정상화죠 솔직히 말하면 더 네. 거친 그동안 좀 많이 걷어온 거죠
예, 그래서 그 많이 걷어온 게 아쉽다 그게 연간 아쉽다. 3조 원 정도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 3조 원은 어디서 뭔가 걷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또 하나가 이게 누진세율로 돼 있다 보니까 예. 반대하는 쪽 신중론 쪽 논리 중에 하나는 고소득 직장인에 상대적으로 살짝 유리하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제 아까도 이게 그림으로 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쪽이 지금 그래프를 다 안 들어가서 줄여서 그렸지만 훨씬 예. 이렇게 확 올라가잖아요. 누진세율이라서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를 꼴대를 같이 이동시켜주면 고소득자일수록 그래도 문턱을 안 넘어갔네라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예. 고소득자일수록 세금을 문턱 넘어갔으면 훨씬 더 많이 낼 뻔했는데 문턱을 안 넘어가는 효과로 세금을 덜 낸다기보다는 정상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 안 내게 돼서 난 좋네라는 효과가 고소득 쪽이 더 많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가 저소득층은 이렇게 이렇게 해도 생각보다는 누진세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예. 세금을 좀 덜 낼 수 있는 효과는 적고 고소득자들은 이쪽이 좀 축약해서 네. 그렸지만 높기 때문에
예.
고소득자에 유리하다 이렇게 개편을 하게 됩니다.
뒤로 갈수록 높은 세율로 팍팍팍팍 올라가는데 네. 고소득자는 한 단계 넘어갈수록 깜짝 놀라. 네. 근데 그거 안 넘어가면 금액으로 그 금액이 큰 거야. 네,
아끼는 금액이 크다라고 해서 고소득자의 직장인에 유리하기 때문에 굳이 해야 될까? 라는 반론도 있기는 있다.
골대로 옮기면 네. 저렇게 자동으로 조절하면 금액으로만 따지면 고소득자가 유리한 건 맞겠네요.
네, 왜냐하면 인당으로 볼 때.
인당으로 네, 볼 때. 네.
그래서 그렇고 찬성론은 뭐 우리가 뭐? 계속 얘기했지만 조용한 증세는 안 된다. 그리고
고소득자한테 유리하면 좀 안 됩니까?
아 그것도 뭐 그 자체도 반론 당연히 네. 제 반론이 있고요.
예, 똑같은 기준으로 올라가긴 하는 건데.
네, 고소득자에 유리하면 안 되냐라는 뭐 어떤 문제 의식도 일부 학자들은 합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나라 누진세율이 고소득자에 좀 많이 높게 책정되는 편이긴 해요.
이미 누진적으로 세금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문제 의식이 있는. 자들도 있더라.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사실은 이 소득세를 물가 연동제로 하자 그거는 다른 나라에서도 좀 이렇게 하는데 야 우리나라는 십몇 년 동안 계속 똑같이 하는 거 너희가 눈 딱 감고 그냥 증세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라는 지적들이 그동안 네. 쭉 있어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잘 안 바뀌는 이유가 잊을만한 한 번씩은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도 얘기한 적이 있고. 네. 법안 발의도 많이 됐으니까 조금 가능성은 높아진 것 같은데 잘 안 하려는 이유는 정부가 세수가 부족해서 그렇다? 네. 세수가 아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몇 조가 들어오는데 이거 우리가 괜히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몇 조가 날아가니까 그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거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뭐
그렇게 이해하기엔 정부가 너무 나쁜 것 같아 보였어요.
뭐 정부가 나쁘다기보다는 예. 제가 이걸 취재하면서 세무 교수들이나 세무업계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물가연동 소득세제가 대표적인 야당세라고 별명을 붙여요.
네.
왜냐하면 그래서... 야당일 때는 주장하고
아 이게 말이 되냐 정부가 네. 네가
네. 딱 정부가 집권하거나 그러면은
갑자기 말을 안 해?
세수가 좀 부족하네. 그러면서 약간 좀 보수적으로 되는 대표적인 야당세다 이게. 그래서 지금 임강현 국세청장도 사실은 자기가 토론회하고 했던 사람인데 지금 약간 신중하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이 소득세 물가연동제 자체가 약간 정부 입장으로 되면 조금 신중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긴 하다.
야, 진짜. 예. 증세를 하려면 막 이런저런 그냥 반론들이 많고 예. 저항이 많은데 예. 이건 가만히만 놔둬도 증세가 저절로 되니까.
예.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참 좋죠.
네, 그렇죠. 왜냐면
야, 이게 웬 떡이냐.
되게 전공법으로 한다면 세수가 부족하다면 공식 방법을 강구해라. 이 말이 그 말인데 결국
세수가 부족하면 세율을 올려.
세율을 어딘가를 고쳐서 눈에 띄게 네. 언론에도 나오고 네. 올리든지 아니면 새로운 세금을 만들든지 네. 네, 이렇게 해야 되니까 굉장한 조세 저항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론화하는 것보다는 가만히 있는 게 세금을 운용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좀 좋은 면이
진짜 있다. 야당이 아니고 여당은 들어오면 생각이 잘 안 나나 봐요. 아니면 내가 그런 말을 했었나?
뭐 기억은 날 텐데
예.
꼭 뭐 지금 집권당 아니면 그전 집권당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똑같았다.
하여튼 딱 똑같다. 야당일 땐 주장하다가 여당이 딱 되면 신중해지는 대표적인 야당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외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미국 많이 얘기를 하고
미국에서 한다고 들었어요.
예, OECD 38개 국가 중에 22개 국가 60% 약간 안 되는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면은 하고 있는 나라는 이제 미국, 영국, 뭐 스위스, 캐나다, 뭐 프랑스 예, 이런 예. 데들이 있고 안 하고 있는 나라는 뭐 흔히 말한 주요국 중에 독일, 뭐 이탈리아, 일본,
한국, 이런,
예, 우리나라
그렇게.
뭐 이렇게
근데
안 하고 있습니다.
저거 보니까 안 하고 있는 나라도 꽤 되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안 하고 있는 나라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안 하는 것일 텐데,
예.
요걸 먼저 보여드릴까요? 안 하는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
독일, 일본.
독일, 일본을 보면,
예. 독일, 일본, 한국은 꼭 이 법체계와 관련해서는 예. 약간 공통점이 있는 것
약간
같아요.
약간 유사점이 있고, 뭐, 이거는 뭐 또 논리가 다 다를 수는 있는데, 요번 건에 대해서 논리는,
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어떤 소득세 과세 표준 이 말뚝이라고 아니면 꼴대라고 했던 이거를 움직이는 게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뭐 실제로도 그런 면이 있고요. 그래서 독일은 의회가 권한을 갖고 재량적으로 뭐 1년에 한번 하든 4년에 아. 한번 하든 재량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동이 아니고.
세율은 의회에서 땅땅땅 결정할 일인데 그걸 왜 계산식으로 자동으로 니들 마음대로 바꾸냐. 네.
정확히는 세율이라기보단 과세표준.
과세표준을. 네.
과세표준을 아니면 지금 논의에서는 아. 조금 편의상 제외했지만 소득공제 같은 거를 다 의회가 책임을 갖고
결정하는
결정을
일이지.
해야지 이걸 왜 자동 연동을 시키냐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의회가 무슨 전문기관이 아니니까 연방정부가 아, 지금 물가가 이렇고요. 세수가 이렇고요. 라고 보고서를 굉장히 상세한 걸 2년에 한 번씩 의회에 낸다고 해요.
아.
그래서 의회가 보기에 지금 세수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아. 근데 우리 국민들 세 부담은 좀 느는 것 같아.
예.
그러면 꼴대를 이렇게.
아, 저거는 말 되죠. 저건 물가 연동을 안 하더라도 의회가 그때그때 바꾼다는 뜻이니까. 예.
아주 좋게는
의지를 가지고.
예, 적정하게 한다. 매년 자동이 그러니까 아니고. 예.
자동 매뉴얼이 아니고 예. 수동 기어를 쓴다는 거잖아요. 예,
수동으로 적정하게 한다.
우리가 내가 알아서 할게. 예,
이상적이라면 계속 뭐 좋을 수도 있는.
그러면 독일은 바꾼다면서 우리나라가 아예 안 바꿔서 문제지.
예, 바꾸긴 합니다. 그리고 2016년 이후에는 독일은 되게 적극적으로
바꿨어요. 꼴대 옮겼어요. 옆으로
예,
옆으로.
예, 물가 반영해서 과세 표준 옮겼고요. 일본은 소득 공제를 이렇게 높여주는 쪽으로
네.
세금을 빼주는 소득 공제, 아. 그 과세 표준에서 빼주는 그 소득 공제 항목을 빼주는 식으로 많이 했고 아. 일본 자체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저물가라서 이 물가 상승에 대한 효과로 세금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중요성이나 이슈가 되지는 않았던.
가만 놔둬도 뭐 더 거칠 것도 없고. 네. 그러니까 그냥 저긴 그대로, 그래서 그대로 있었군요.
네.
저거 말 되네, 저거.
그래서 안 하는 국가는 이런 사정이 있고.
아.
하는 국가도 이렇게 예. 따져보면, 예. 뭐, 안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 국가들은 뭐 정말 착하기만 해서 자동 연동을 시켰냐. 그건 아니고.
예.
문제 제기가 있어서 영국은 1977년, 미국은 1981년에 이제 도입을 했어요. 도입한 지 예. 되게 오래됐죠.
예.
40년이 넘게 된 건데 다만 이 나라들도 뭐 세수 부족한 건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8년 트럼프 1기 초반이었을 때
예.
이 자동 연동을 건드리긴 좀 그렇고 1981년부터 했는데
예.
그 기준이 물가를 덜 오르게 보이는 방법으로 이 자동 연동을 약간 약화시키는.
아, 물가를 반영해서 예. 꼴대를 옮겨야 되는데, 예. 물가가 많이 안 올랐어.
예.
이런 지표를 갖다가.
예, 예.
넣었다.
예.
아.
그런 방법으로 숨은 증세, 꼴대를 덜 움직인 거죠.
조금만 움직이자.
예, 예.
계산식을 건들 수는 없으니.
예.
야, 저기도 진짜 그 싫었나 보다.
예. 왜냐면 부담이 됐던 거겠죠. 세수는.
증세를 가만히 있어도 할 수 있는데.
예. 아.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는 흔히 말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로 꼴대를 움직여 왔었는데 과세표준액을
예, 예.
2018년 트럼프 1기 때 뭐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이 여기 조세재정연구원의 그 170페이지짜리 보고서에 나오는데
예.
어떤 소비자 물가로 바꿨다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쇠고기를 사 먹고 싶은데 쇠고기 물가가 30% 올랐네.
예.
그러면 CPI는 쇠고기 물가 30%가 올랐다라고 물론 뭐 변수나 가중치는 다르지만 산입하는 게 CPI고요. 이 연쇄 소비자 물가 지수란 건 뭐냐면 소고기를 먹고 싶었는데 30%가 올랐네.
네.
그럼 못 사 먹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돼지고기를 사자라고 해서 네. 돼지고기가 20% 올랐고 그걸 실제로 소비자가 구매했으면 소비자 물가는 20%만 올랐네라고
아.
산입하는 방식입니다.
아, 말은 되는데 네. 말은 되게 되는 소비자 물가 방식인데.
네.
현실적인 물가 상승을 반영하자.
네.
그런 것 같긴
어떤
하네요.
어떤 A 물건이 비싸지만 B 물건을 소비자가 이용하면 B 물건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를 반영하는 연쇄 소비자 물가라는
아.
어려운 개념을 도입해서 과세 표준을 옮기는 속도를 약간 늦춘 거죠.
야, 그 말은 되는데 진짜 이만큼이라도 덜 올리려고 하는 노력이
네.
노력이 가상하네. 네.
그래서 숨은 증세의 방법이다라는 비판도 있었다고 하고요.
아.
영국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
예.
77년 어떻게 보면 가장 선도적으로 한 나라가 영국인데 자동으로 물가 연동돼서 세금 과세 표준액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예.
매년 의회가 올해 예산이 많이 부족하네 라고 하면 올해는 물가 연동 정지 이렇게 선택적으로 그냥 세수 상황을 보면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 물가 연동 여부를 스톱시키기도 한대요.
공식은 있는데 네. 공식을 만들어 놓고 올해는 필요 없으니까 의회에서 멈추기도 하고 네. 아, 그러니까 선후가 바뀐 거네요.
네, 선후가 바뀐 거죠. 이런 나라들은 공식이 필요하면 한다.
필요하면 이거. 한다. 네. 여기는 공식이 있고 필요 없으면 안 한다.
네.
아, 네. 다 그러니까 나름 공식이 있는 거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네. 들어보니까
네.
나름의 방식이 있네요. 디테일한 방식들이. 어쨌든 네. 조금씩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 거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쪽 물가연동 미도입 국가들은 예를 들어서 비판 여론이 커지면 하겠죠.
조금 하고.
예. 네. 근데 여기는 자동으로 하다가 뭔가, 아, 이거 너무 많이 세수가 주는데라면.
조금 안 하고.
안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걸 제어하는.
아, 미안합니다. 올해는 한번 봐주세요. 하고 그냥 차라리.
예. 네.
안 한다. 네. 그럼 차라리 증세가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저거는 정직하네요. 차이가. 오히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니까 사실은 가만히 있는 게 증세인 건데.
예.
네. 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보람 척 하고 있는 게 증세잖아요, 지금. 근데 모른 척하고 있는 게 너무 훨씬 좋잖아요. 네. 괜히 영국처럼 올해는 안 올릴게요 하는 게 완전 증세를 하겠다는
티가 나죠.
티가 나는 거니까.
네, 언론 보도도 많이 날 거고.
언론 보도는 그렇게 진짜 부족한 거 맞아? 네.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입 막고 그냥 못 본 척하고 있었던 게 맞는 것 같네요.
네.
다른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든 다 나름대로 연동하는 나라도 있고 안 하는 나라도 있지만 나름대로 고민은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는 진짜 고민도 없다.
네.
그런 느낌은 듭니다.
네. 고민이 있지만 세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겠죠.
세수가 부족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미국, 약간 더 미국이 예. 대표적이니까요.
예.
도대체 뭐 꼴대가 어떻게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거냐. 여기 보면 개인소득세 표 중에 일부인데 2019년에 22% 세율 구간이 7만 8천 불부터 16만 예. 8천 불 이렇게 과세표준액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3년 지나서 조금씩 올라서
아,
상한이 17만 8천 불까지 이동합니다. 그래서 아. 상한이 만 불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꼴대가 물가 상승 따라 3년에 만 불이 이동한 거예요. 이렇게 과세표준.
그러니까 옛날에는 168불만 넘으면 네. 그냥 세율이 확 뛰는 구간이었는데 네. 24%로 뛰는 구간이었는데
네.
지금은 그게 178.
연소득 16만 8천인데 그래서? 17만 8천까지.
아, 17만 8천. 아, 네. 예, 예.
네, 그래서
16만 8천에서
3년에 과세표준 금액이 만 불 올랐으니까 우리 돈으로 1,500만 원이 과표가 이동한 겁니다.
많이 올랐네. 네,
물론 선진국이고 우리나라보다 GDP가 거의 두 배가 넘지만
예.
어쨌든 과표가 3년에 만 불이 이렇게 이동한다. 그만큼 세금을 덜 내는 그
그러니까
혜택을 본 혜택이라면 혜택이고 정당하면
1,500만 원 연봉 인상돼도 그냥
예.
기존 세율로 그대로야.
기존 세율로 적용을 받았겠죠. 그래서 미국 소득세 과세 표준은 꽤 움직인다 생각보다. 이 움직이는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에는 CPI, 지금은 연쇄 소비자 물가 지수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과세 표준 말뚝이요. 꼴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좀 합리적인 것 같긴 하네요. 네. 물가 상승을 반영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세수가 더 필요한 때가 있죠.
네.
그 세수가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돈이 부족하거나 세수가 필요한 순간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아, 이래 저래해서 이번에 좀 세금을 조금 더 걷습니다라고 네. 뭐 얘기를 하고 해야지. 이건 뭐 난 머리 땅에 머리 박고 그냥 난 모르는 일입니다 하고 하는 게 문제네요.
네. 그래서 비판도
세수가
높고,
증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 말없이 세수를 증세한다는 게 문제네요.
네. 뭐 잘 짚으신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혹시 하반기에는
예.
부동산 세제, 보유세하고 장특공제 외에 이 소득세 과세표준액 어떤 물가 연동이 좀 활발하게 이슈가 되고 토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조금 의회에서 조금 분위기가 통과될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생각보다는 지금 부동산 세제가 워낙 지금
핫해서 이거 보지를 않는군요. 네. 잘.
정부 사이드에서는 부동산 세제가 지금 불이 나 있는
정부 상태. 사이드에서는 백 기자한테 화냈지. 왜 자꾸 이런 걸 자꾸 브리핑을 해서 지금. 네.
장기 보유 특별공제 보유 쪽을 줄이고 실거주 쪽을 올리는 그 개편이 가장 지금 정부에서는 세제 개편에서는 핫한 주제긴 하죠.
예.
그래서 소득세 물가 연동은 그에 비해서는 정부 사이드에서는 조금 우선순위는 아니긴 한데 정치인들은 좀 다르죠. 정치인들은 예. 여야 할 거 없이 이거 내 월급, 내 통장에서 아까 월급 명세서 급여 명세서 보여드렸지만 소득세가 너무 많이 오르는데라는 걸 뭔가 좀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법안이라면 정치인들은 또 이걸 이슈화할 니즈가 있고 우리 국민들도 관심 가질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템을 들고 왔습니다.
이거 아까 전에 법안 낸 그 의원이 네. 다 민주당 의원들입니까? 주로? 아니,
섞여 있습니다.
섞여 지금, 있어요? 네, 국힘에서도?
네, 국힘이 약간 더 많긴 하지만 아.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냈고요.
아 그래.
그리고 아까도 보여드렸다
야, 야당이 목소리를 내야죠. 이런 건.
대표적인 야당세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통령도 불과 1년 전에 이거 얘기했으니까. 고쳐야 될 문제입니다라고 SNS에 올리고 토론회도 막 민주당에서 할 정도로
그러네요. 걱정입니다. 이분 야당이 좀 이런 거 할 때는 열심히 해서 좀 이렇게 해선 되겠냐. 물론 자기 때는 안 했지만 그럼 뭐 서로 마찬가지 아니냐. 힘을 좀 내서 뭐 좀 여론을 모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세무 전문가들 의견 요약해서 보여드리면 일단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는 제도 개편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제 이건 절충안인 것 같은데요. 매년 자동 조정보다는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보면 독일 방식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매년 보다가 매년 조정하는 게 아니고 누적 물가 5% 상승 때 과세 표준을 한번 꼴대로 이동하자.
예.
뭐 이런 식의 제안을 하기도 했고 조금 신중론인데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타당한 면이 있는데 OECD 국가 중 60%가 하니까요. 세수 결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내기도 했고요. 이 토론회도 1년 전에 했었던 임광현 현 국세청장, 그때는 민주당 의원은 일단 뭐 정책 세제를 고치는 거는 재정경제부, 국세청이 아니라 재정경제부 일이니까
예.
그리고 또 이 저희가 어떤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자꾸 세율하고 과세표준만 아까 표로 보여드렸지만 밑에 붙는 그
공제들,
공제가 많거든요.
그런 것도 있죠.
예, 공제. 공제 개편하고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꽤 시간이 걸리는 과제다. 다만 이제 이런 필요성이 있으니까 재정부에서 좀 검토가 될 것이다라고
예.
입장을 밝히고 있고 재정경제부는 일단 약간 좀 신중론이죠. 최근에도 그렇겠네. 한번 자료를 냈었는데
예.
근로소득세가 아까 18.3%까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비중이 근로소득세가 너무 비중이 좀 가파르게 오르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는 임금과 근로자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조금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 어떤 또 반대 논리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고소득자의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많이 거두고
예.
이쪽 저소득자 쪽은 천만 원, 이천만 원, 삼천만 원 쪽은 사실상 한 3분의 1은 면세예요.
너무
뒤에 공제가 달려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근로자 32%, 3분의 1, 세 사람 중에 한 명은 면세다.
너무 적다. 예. 가만 놔둬서 자꾸 세금 내는 쪽으로 옮겨야지. 예. 꼴대까지 옮기면 되겠냐. 예.
그래서 이쪽 저소득자 쪽의 면세 비율이 전체의 3분의 1이나 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옮겨가는 효과를 뭐 그렇게 표현하진 않았는데 아직은 멀었어요라는 좀 그런 의미의 반응인 뭐,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네요. 네. 이해는 되는, 제 생각에는 뭐 국회에서 얼마나 이 법안에서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또 통과가 안 됐다 그러면 이건 사실 언론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언론도 우리도 뭐 언더스탠딩을 해야 되겠으나 예를 들면 올해도 안 바뀌었어. 과세 표준은 안 바뀌었어. 그러면 연말에 올해 내년에도 사실상 증세. 네. 그 일면에다 크게 이렇게 다들 써야
네.
가만히 있는 게 사실상 증세를 결정한 겁니다. 네. 일본처럼 뭐 독일처럼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물가 연동제 안 하더라도
네.
우리가 양심상 꼴대를 이만큼 옮겼습니다.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는 건데 안 한 거니까.
네.
그러면 사실상 증세, 소득세 증세 이렇게 기사를 막 자꾸 써줘야
네.
아우 이놈들이 정말 그 증세가 필요하면 그냥 감내하는 거고. 그래 하여튼 모른 척하고 증세하는 게 제일 좀 그렇다.
네. 근데 이 뭐... 그림자 증세가 개념이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이 표 하나 만드는데도 저도 하루 종일 걸렸거든요.
예.
왜냐하면 교수들한테 이게 맞느냐, 이 개념이 맞느냐, 뭐 그리고 이런 옮겨가는 효과 같은 게 이렇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맞아. 네, 그것도 말이. 복잡해요.
네, 그래서 이런 변변한 표도 언론사에서 제대로 그린 적이 없어서 제가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 안 대표 말씀처럼 조금 어렵다 보니 관심이 결정적일 땐 좀 줄어든 효과가 있고 개념적으로 쉬운 거 뭐 월급 3% 오를 때 세금 9% 오릅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럴 때는 직관적인데 자, 이 표를 보시면 하기 시작하면 이제 사람들이 아우 골치 아파 그러면서 관심이 좀 줄어든다.
그게 맨날 2%가 우간다보다 못한 세법이라고 맨날 뭐라고 하는 게 네. 너무 복잡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누진세를 적용한다는 컨셉은 알겠는데도 너무 복잡하고 복잡하니까 안 들여다보게 되고 안 들여보게 되니까 참 잘 됐다. 아무도 모르지 하고 샤샥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좀 심플하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 세율이 심플해야 뭐 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구간 같은 거 좀 약간 단순화든지
그래 좀 단순하죠. 네.
그런 것도 필요해 보이는데 또 다른 나라도 보면 또 독일 같은 경우는 되게 구간이 많긴 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닐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고소득자는 많이 걷어야 된다라는 여론도 있으니까
예. 예.
여론도 있으니까 여기 못 그랬지만 확 올라가죠. 세율이.
뒤로 위로 올라가니까 네. 좀 의도적으로 뒤에를 좀 얕게 그리신 것 같습니다. 바뀌지 않는 거.
칸이 모자라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
여기 하여튼 이 소득세 물가 연동제가 지금 법안도 다시 쏟아지고 있으니까
예.
하반기에 부동산 세제 개편과 맞물려서 이 소득세 물가 연동제도 좀 꼭 좀 개편이 검토되지 않을까?
소득세를 만약에 바꿔야 되면 언제쯤 개편하는 게 맞아요? 연말에 하는 게 맞아요?
보통은 이제 정기국회 전으로 왜냐하면 그 전에 세법 개정안
세법 개정안 할 때 하니까
정부 사이드에서 내는 아니고 거기는 이제 대통령이 워낙 강하게 주문했기 때문에 부동산 장기보유 특별공제랑 보유세 강화 쪽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
거기에 더해서 여야 의원들이 이제 소득세 물가 연동도 얘기하자라고 하면은 이제 9월 10월에 논의가
얘기가 되는 거고
예, 뭔가 재정이 됐든지 개정이 됐든지 뭐 그러지
저는 하여튼 이 얘기 꽤 몇 년 전부터 들었던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진짜 안 바뀌네요. 네. 진짜 야당이 여당 되고 다시 여당이 야당 되고 한 세월이 여러 번 흘러야 네. 가능할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엔 좀 관심들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국회의원들이 전 관심을 안 가지면 언론에서 열심히 쓰면 된다. 네. 이거 사실상 증세 뭐 이렇게 해서 언론에서 열심히 쓰면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조금 많이 알리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소득세 이야기 또 참 우리 중요하죠. 네. 월급쟁이들이 이러면 또 개인사업자들이 좀 그런가? 월급쟁이들이 하여튼 탈탈 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가뜩이나 소득세 얼마든지 보지도 않으시잖아요.
네, 평소엔 잘 안 보죠. 아이템 때문에 2년치를 찾아봤는데
네.
아 뭐
월급에 비해서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네.
이렇게 쳐다보지 않으면 사실 어차피 자동 계산되는 거 틀리지 않는다면 뭐 내가 어쩔 수도 없는 문제라고 해서 관심을 좀 내려놓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 정치권에서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백 기자님이 작년 거 올해 거 비교해 보니까 연봉 오른 거보다 실제로 올랐더라 소득세가.
네. 그러니까 통계가 그렇게 나오겠죠.
참 진짜 그러네. 무언의 압박. 네. 알겠습니다.
여기 물음표 보이십니까?
네. 네. 참 힘드네, 오늘. 네. 소득세. 네.
내 월급의 문제다.
월급의 문제다. 네. 아니면 정부에서 안 해줄 거면 뭐, 월급을 팍팍 올리든지.
네,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많이 올리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냐?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백 기자님. 강한 의견을 담아서. 네. 네, 소득세 얘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